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자신과 미국 의원들에 대한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서 선택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경운 훈장을 수여하면서 수십 년간 타이완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타이완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계속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어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도착 직후 성명을 내고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어젯밤부터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내일부터는 타이완 해역에서 나흘간 전방위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군사훈련은 불필요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완전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노펜을 방문한 왕이 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실삼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에 앞서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뻔뻔스러운 일로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미 관계에서 말썽꾼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선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충잉 대변인은 특히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실효적일 것이라며 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 수사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군이 내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영공과 해상 봉쇄화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순리팡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타이완 영해와 접속 수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순리팡 대변인은 또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은 비이성적이라며 국제 수로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양안 관계의 현재 상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타이완군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 대변인은 타이완군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이성적인 방식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와 인민해방구 해방군 동부전선은 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훈련들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 전 올림픽 리듬체조 선수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카바예바 씨가 러시아 정부의 지도자, 관리,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역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올해 39살인 카바예바 씨가 푸틴과 가까운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바예바 씨는 과거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러시아의 친정부 TV와 라디오, 인쇄매체를 보유한 내셔널 미디어 그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수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3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는 26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미 국무부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중국 측이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거듭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시하는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오늘 즉 3일 화상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통해 미한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영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을지 프리덤 실드 즉 UFS 연습과 연합 실기동 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쿼드가 영내 국가들의 해상 불법활동 대응과 국제 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도 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영내 다른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certainly noted interest from a number of like-minded partners in coordinating with the Quad that includes
도슨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토론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쿼드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관심을 확실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제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쿼드를 통한 공식적인 협력의 가장 좋은 기회는 사안별 또는 필요에 따른 수시 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coordination on an issue by issue basis would demonstrate the quad.
도슨 부차관보는 사안별 협력은 쿼드 국가들이 역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영내 전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가 이처럼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쿼드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강요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강요로부터 자유롭고 국제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결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 정상들이 도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영내 해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ICMDA will enhance countries'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포함한 영내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줄임으로써 영내 파트너 국가들의 영토나 해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해상 영역의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등 불법 활동은 영내 해안 공동체로부터 많은 수익과 식량을 탈취하고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PMDA는 영내 국가들이 국제 제재를 시행하고 밀매를 퇴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참여국들 사이에서 IPMDA의 운영을 진전시키고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들이 영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국들로부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도슨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영내 도전에 대한 쿼드의 궁극적 목표는 가까운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몇 주 안에 기술 전문가 그룹이 IPMDA 운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논의하고 파트너 국가 간 의견 통합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남북한이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한일 대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도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4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일 외교수장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5일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즉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ARF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총 27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난 6월에서 7월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데다 이달 중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미, 중, 러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등 한반도 현안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 점,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이딴 도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북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 공세로 미루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만남은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사 조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ARF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데다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활용해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한층 공세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미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될 의장 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담길지를 놓고 남북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성명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의 어떤 워딩으로 의제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치열한 장이 될 테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미국과 일본과는 공조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언급 등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무대가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핵 공격 위협, 그다음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영토 분쟁으로 지금 군비 경쟁 체제에 들어간 아세안을 지금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북한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가 없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으로 북핵 문제가 이들 국가 간 협력 사안으로 다뤄질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도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점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 그리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뭐 예방 이러한 쪽으로 아젠다가 넘어가면 당연히 북중러 대 한미일 국면으로 상당히 블록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ARF 의장 성명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방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한층 고조되면서 이번 회의가 신냉전 구도를 확인하는 격한 설전회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미중 미러간 첨예한 현안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일에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미국 캄보디아 관계 설명서에서 블링컨 장관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 프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중요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상호 관심사로는 대북제재 이행, 법집행, 아동보호, 범화 위기, 국제보건안보, 기후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미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꼽았습니다. 성명서는 또 미국의 캄보디아 지원이라는 세부 항목에서 미국 법집행기관들이 캄보디아 측에 어린이보호, 대북제재 이행, 인신매매에 대한 훈련과 협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에서 5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관계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12개국 연합체가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 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이틀째인 2일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12개 나라로 구성된 NPT 체제 내 핵 군축 그룹입니다. 2일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서 연설한 디즈 반더 플라스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PDI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unprecedented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반더 플라스 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국들이 다시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내 또 다른 국가연합인 비엔나 10 그룹은 이날 일반 토의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비엔나 10 그룹은 토의 문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유예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 그룹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실험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 이틀째 일반 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모리치오 마사리 UN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reversible denuclearization.
마사리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예드 누레든 유엔 주재 싱가포르 부대사도 싱가포르는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gapore remains grave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누레딘 부재사는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포함한 오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pose threats to the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all its nuclear ballistic missile.
스테바 대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마에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해 북한 등 미 서명국들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stop defying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o engage in good faith in talks.
마에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거스르는 것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기초를 만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2일 일반 토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 즉 쌍계 병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푸 국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기제 구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의 원칙과 이중 궤도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한일 3국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참여한다고 밝힌 캐나다와 호주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위협을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 등과 어떤 협력을 계획하고 있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해상 밀수, 특히 정제유 제품의 선박간 환적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 자산을 배치해왔으며 내년 4월까지 네온 작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캐나다가 네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모두 7번입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는 이러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또한 70년 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군사령부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방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아르구스 작전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호주 방위군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호주 방위군은 제재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함으로써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호주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7차례, 해상 초계기 10차례를 일본해와 동중국해 등에 파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국방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함께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적 추적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한일 3국은 이달 1일에서 14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퍼시픽 드래곤을 진행합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북한 관련 자금을 면밀히 추적 감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과 유사한 이름이 발견되자 자금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우즈베키스탄이 북한 관련 의심 거래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FATF는 1일 공개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3일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체계가 송신인 이름이 송돌로 되어 있는 123달러의 송금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돌의 송에 포함된 영문 철자 SONG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자의 이름에 포함된 철자와 일치해 경고를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보고서는 이름에 송을 사용하는 대북 제재 대상자의 식별 번호를 공개했는데 BOA가 이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 제재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최성일과 조철성, 리전성, 리성혁 등 모두 성, 즉 송과 동일한 영문 철자를 사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금융체계는 안보리에 등재된 제재 대상자의 이름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인물의 거래까지도 식별에 이를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관계당국이 이후 관련 정보를 확인해 당시 조치가 잘못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차단했지만 우즈베키스탄 금융망이 대북 제재 대상자를 식별하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북한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실질적인 양국 간 교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북한의 거듭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문제 삼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먼저 북한의 대사관 철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보고서도 무역을 포함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간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북한 대사관은 없으며 2021년 상반기 상호 교역액도 36만 5천 달러 미만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가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엔 주한미군 이동을 비롯해 한국의 직간접적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여파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progress in reduc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t will requi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work together.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긴장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몰트 전 부차관보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긴장 고조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영내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영내의 군사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매우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이며 중국도 군사적 대응이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며 현 상황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타이완 문제가 미중 갈등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타이완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타이완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백악관 측도 이번 방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직간접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민간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담당 석좌는 타이완 해협의 유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한국이 타이완 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하며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관여할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간접 지원이나 장비 물류 제공 등 비살상 수단 등 어떤 수준으로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고 괌과 오키나와의 병력 이상의 추가 미군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타이완 해협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은 한국의 직간접적 군사적 지원을 원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여석자는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도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 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관여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문제와 더불어 더욱 광범위한 영내 상황에 대해 한국, 일본과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for both Japan and South Korea, we of course discuss the regional situation.
지난 5월 미한 미일 정상 공동선언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시는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다만 이런 논의에 유사시 시나리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보다 일반적인 논의라고만 답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이어 윤석열 한국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또 무력 사용과 강압 없이 질서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한국보다 타이완 해협 문제에 더욱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관리는 일본에는 타이완과 매우 인접한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 대응 문제는 일본 자체 영토의 국가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 상황이 충돌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베이징이 정치적 이유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차분하게 협의하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타이완에 대한 베이징의 악의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대북 지원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감식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7,921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36억 달러 높게 책정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감식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왔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을 통과한 국방 예산안에도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을 위한 예산 외에 대북 지원 등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이는 상원 세출이와 달리 북한과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도 국방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3개국 6개 북한 인권단체가 오는 4일 한국을 방문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해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영혼의 빈곤과 공포 국가라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6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일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4일 한국을 방문할 펠로시 의장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곤경에 처한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VOA가 입수한 소환을 보면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이 보류된 채 수감시설에 구금 중인 최소한 1170명의 북한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탈북민 상황에 우려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수용소와 고문, 심지어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돕고 있으며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소녀가 납치와 인신매매,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 북한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미국 의회를 대표하는 펠로시 의장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반영하라고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을 공동 작성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제기한 심각한 사안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그동안 이런 중국에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기존의 그런 북한 인권법에서 미국 의회가 수방파적으로 밝혔던 이제 우려라던가 그 중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이제 하원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해달라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목소리 내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2일 논란 속에 타이완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과거 중국 공산당의 태난먼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을 대학살이라며 지속해서 비판해왔습니다. 또 지난 1997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폐쇄사회 속에 가둔 채 굶주리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북한을 영혼의 빈곤, 모든 것에 대한 공포, 굶주리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에도 또 생산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아이나 노인들 대신 자신들을 위해서만 식량을 비축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철학을 주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overty of spirit, the just the horror of it all, people starving and they call.
아울러 지난 2019년 2월 미국 의회를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설득을 시도하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과 이해찬 한국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나는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 해제라고 반박했다고 대표단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기쁘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이자 깡패에 비유하고 그를 믿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펠로시 의장의 결기가 이번 타이완 방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서한에 참여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이날 VOA에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해 하는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이것이 중국 내 탈북민 보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letter is very important because what Speaker Pelosi is doing by visiting Taiwan.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북한인권 문제, 특히 중국에 갇힌 북한 난민 문제를 강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엔 서한은 북한인권위원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외에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가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BOA에 펠로시 의장의 방한 중 탈북민들과의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BOA에 밝혔습니다. 탈북민 구출 보호 활동을 23년째 펼치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아도 도와줄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쪽에 연락한 바에 의하면 아주 뭐 통제가 너무 심해서 죽을 맛인가 봐요. 탈북이 너무 어렵다. 근데 목숨 걸고 넘어올 테니까 중국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중국에서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김 목사는 코로나가 2년 반 넘게 진행되면서 중개인들도 대부분 이직했다며 전문 인신매매 조직만이 국경 봉쇄를 뚫고 북한 군대와 연계 일부 여성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올가을 중국 공산당 2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사정과 검열을 강화하면서 국경 감시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과 검열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부유층 중국인들이 늘면서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데 드는 중개비용이 만 위안, 미화로 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아 탈북민들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탈북민 수천 명을 탈출시키는 데 관여했던 중개인 강모 씨입니다.
뭐 자국 따로 그 정말 위해서 막는 게 아니고 중국 본 중국 사람을 막기 위해서 동사람들 지금 100분의 8 다 도망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오스의 그 때문에 쿤밍에 지금 중국 사람 한 명 도망친데 중국 돈으로 10만 원 주고 소리 지금 도망친단 말. 그러니까 타국자들은 지금 그 돈 누구냐겠는가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신분증이 있어서 쿤밍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탈북민은 신분증조차 없기 때문에 액수가 상상을 초월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강 씨는 이런 상황에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내몽골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됐다며 일부 중개인의 사기와 허세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독립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루 대표도 지난 주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탈북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만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탈북 제로 지령을 내리고 중국과의 국경 경비 강화에 더해 전례 없는 국내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이동과 사상 통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김정은 정권과 자본가들을 더 핍박하며 날로 권위주의적 과거로 회귀하는 중국 내 정치적 상황이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여기에 미중 관계 악화, 한국 윤석열 새 정부마저 탈북민 상황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변화를 기대했던 단체 관계자들의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한국 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으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워싱턴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예배기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를 본회의장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전의 교훈 중 하나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숭고함이라며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아름답게 새겨진 많은 글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특히 한국전과 관련해 미군 참전의 숭고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글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우리나라는 기린다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전이 이친전쟁으로 불려온 데 대해 나는 항상 그것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숭고함 그리고 이 잔인한 전쟁의 의미를 경시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은 숭고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이친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의 역사를 알거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한 사람 또는 한국전 참전용사나 그 가족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전은 말 그대로 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국가의 숭고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는 자유와 관련한 한국전의 매우 구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야경 사진보다 자유와 독재주의의 차이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사진에서 한 나라는 밝고 생기가 넘치는데 다른 한 나라는 어둡고 말 그대로 죽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을 통해 미국인과 미군 그리고 미국의 군대는 한 나라 전체를 자유롭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친전쟁이 아닌 숭고한 전쟁에 나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미국과 한국, 이 훌륭한 두 나라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이고 이 역사는 한국과 미국을 수십 년 동안 결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루마니아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해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사회기반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최첨단 원자력 발전 시설로 공장에서 만들어져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 없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는 1,400만 달러 지원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깨끗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미국의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리건에 기반을 둔 기업 뉴스케일과 손을 잡고 루마니아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비롯한 원자력 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싸우고 또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장소는 상징적인 또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새 원자로는 도이체스터에 건설될 예정인데 이곳은 과거 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과거 사용되던 발전소 자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기존 용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 지역사회도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빈 더니건 유럽과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루마니아가 모범적인 우방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루마니아가 함께 기후변화에 싸우는 것은 물론 대서양의 평화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로빈 더니건 부차관보는 루마니아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루마니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최신 원자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